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배경 설명과 함께 쉽게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이은경입니다.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에 맞아 추락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 대형 항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4일 알제리 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객기 잔해는 말리 블리케시 마을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23일엔 대만 항공사 푸싱 항공 트랜스 아시아 여객기 사고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대형 항공사고가 3건이나 발생하면서 국제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던 4가족 20여 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국 기업들의 나진핫산 프로젝트 참여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3주째 접어든 가운데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날씨와 허리 통증은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남북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반도 전망대 이어가겠습니다. 녹색지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을 할 거야 함께 듣겠습니다.
없는 걸 서로 참아야만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뷰의 서울지국 박병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던 네 가족 20여 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에 나섰으나 아직 중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은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의 경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오기 위해 중국 남방 쪽으로 이동하던 탈북자들이 지난 18일 중국 칭다오에서 9명이, 다음 날에는 쿤밍에서 18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이달 초 중국에서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는데 40대 부부를 비롯해 20대 청년, 그리고 10대 여자 어린이들, 그리고 이제 만 한 살을 갓 넘긴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들은 사진을 촬영한 이들을 포함한 네 가족과 또 다른 탈북자 등 모두 27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의 탈북을 돕던 한국 국적인 탈북자와 중국인 탈북 지원 활동가 등 조력자들도 같이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탈북자 20여 명은 북한과 중국 국경에 인접한 푸먼 국경경비대에 넘겨졌고, 이들을 돕던 중국과 한국 국적자들은 칭다오시 공안 당국에 구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금 2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숫자입니까?
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의 해외 체류 여부나 구금 여부 등에 대해서 공식 확인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국 내 탈북자 단체 관계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재구성해본 것입니다.
네, 아무튼 올해 들어서도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체포됐다는 얘기가 간간이 들려왔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는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탈북자 3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구류소에 감금돼 있다가 최근 지린성 옌지 감옥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19일에는 지린성 옌지시에서 8명, 투먼시에서 3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전역에서 탈북자 검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탈북자 단속이 점점 심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북한 당국의 탈북자 방지 대책이 점점 치밀해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먼저 탈북했던 가족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이 이들에 대한 감시와 경계를 집중적으로 펴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한두 달 전쯤 북한 문화예술계의 주요 인사가 실종된 사건이 일어나서 북한 당국이 탈북자 색출에 더욱 힘을 쏟고 있어서 그렇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체포된 탈북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 외교부는 탈북자들의 체포 소식이 알려진 지난 23일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을 당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탈북자의 구체적인 신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탈북자들이 자신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탈북자들에 대한 네. 중국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국제적인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불법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사람들로 취급해서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정부가 인권을 앞세워서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송환하도록 주장하는 데 대해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왔습니다. 한중 관계 강화와 북중 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탈북자 처리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태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지난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을 내세우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기와는 달리 지난 2000년대 초중반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는 탈북자들을 단련대나 교화소에 보내서 처벌했고 지금은 단순한 불법 월경을 저질러서 송환된 사람들도 관리소에 보낼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등 북한 스스로 이들에 대한 가혹하고 강한 처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중국 측 주장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탈북자 대응책에 대해 국제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은 한국 내 탈북자 단체들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탈북자 북송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정책을 전환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탈북자의 북송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이미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됐다고 지적하고 강제 북송의 책임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 관리들도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제26차 정기회의에서 중국 정부에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탈북 여성들을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불법 이주자로 분류해서 복원이나 기타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최근 탈북자 20여 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경희와 함께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아시안게임 참가와 관련된 남북한의 실무회담이 결렬됐다고 선언한 북한이 새로운 입장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죠?
그렇습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지난 23일 대변인 담화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이바지하려는 진정어린 아시안게임 참가 의사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의심을 앞세우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평통은 이어 북한은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내보내는 문제를 화해와 단합, 친선과 평화를 도모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무회담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북한 당국의 태도와는 조금 다른 입장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북한 조평통의 담화는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남북 실무 접촉이 결렬된 책임을 놓고 남북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서 북한의 유화 행보로 풀이됩니다.
네.
다만은 북한의 이번 아시안게임 참가 결정과 실무 접촉 제안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뜻에 따른 조치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는데요.
네.
북한이 이 담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조만간 추가 접촉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배경에 대해서 한국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자신들의 뜻대로 남북관계를 이끌어가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아시안게임 참가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업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체제 결속을 다지는 한편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남 통일정책 차원에서의 업적을 만들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의 경기를 관람하며 대회 참가를 독려한 데 이어서 체육계 인사들까지 나서서 대회 참가 의지를 드러내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실무회담이 결렬됐다고 선언한 만큼 일단 북한의 태도를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의 김의도 대변인은 일정 기간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고 나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할 예정이고 현재는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공은 북한 측으로 넘어가 있다는 말로 해석되는데 네. 다만 김 대변인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체류 비용 문제는 국제 관례와 대회 규정에 따르되 필요하면 별도의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해서 앞으로 협의할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측은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는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내놓기 전에 그러니까 실무회담이 끝난 뒤에는 회담이 결렬됐다, 책임은 남측에 있다, 뭐 이런 강경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17일 남북 실무접촉이 결렬된 뒤 연일 회담 결렬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면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네.
북한은 북측의 회담 대표들과 또 관영 언론 매체들을 내세워서 이 같은 주장을 대대적으로 펼쳤었는데요.
네.
당시 한국 측이 서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오후 회의를 2시간 넘게 지연시킨 뒤 국제 관례와 대회 규정을 들어서 선수단과 응원단의 규모 등에 시비를 걸면서 회담이 결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땠나요?
한국통일부 김우도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남북 실무접촉 무산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면서 비난을 지속하는 데 대해서 이것은 왜곡된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규모를 문제 삼은 적이 없고 북측 대표단의 체류 비용 문제 역시 국제 관례에 따르되 필요하면 별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논쟁에 대해서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 측이 무슨 말 못할 요구사항이 있어서 협상 전략상 결렬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남북한이 모두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만큼 일정한 냉각기를 거쳐서 실무접촉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둘러싼 남북한의 실무협상 진행 과정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들어 조금씩 재개되고 있는 남북 교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한국 측 실사단이 북한과 러시아의 라진 핫산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현장 실사를 다녀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실사단은 현지 조사 결과 북한 라진과 러시아 핫산 구간의 철도와 라진항을 통한 물류 시범 운항이 언제든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실사 결과 라진항에서는 지금이라도 러시아산 석탄을 하역하고 선적할 수 있으며 지난 18일 준공 당시 실제 석탄을 실은 배가 중국 상하이로 출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지난해 9월에 개통된 라진과 핫산을 잇는 철도 구간 역시 속도가 시속 40에서 60km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정도면 경제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실사단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습니까? 또 실사단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은 어땠는지요?
한국 측 실사단은 통일부와 외교부 등 한국 정부 당국자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코레일과 현대상선 그리고 포스코 등 세계 민간기업 관계자들로 구성됐습니다.
네.
실사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이 라진 핫산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데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지에서 만난 북한 철도청 관계자들로부터 한국 측의 투자를 환영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가 잘 진전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라진 핫산 공동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네, 라진 핫산 합작 공동사업은 북한과 러시아가 합작으로 라진에서 핫산 사이에 철도 54km를 보수하고 라진항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측이 이번 합작 사업에 참여하면 러시아 국동의 철광석과 석탄이 철도와 선박으로 포항 제철소까지 운송이 가능해지는 국제 복합 물류 운송망이 구축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본격 거론이 됐었는데요.
네.
이번 실사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한국 측 참여업체들이 미화 2억 400만 달러를 투자해서 러시아 측 지분의 반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네, 현재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어떤 남북 교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북 간의 대표적인 사회 문화 교류 사업으로는 지난 2000년 시작된 만월대 발굴 조사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 중단됐다가 2년 7개월 만인 지난 22일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 관계자 13명이 개성 시내에 있는 만월대 발굴 현장을 방문하면서 재개됐습니다.
네.
또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중단됐던 결해말 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위원회도 오는 29일 중국 선양에서 5년 만에 재개됩니다. 결해말 큰사전 편찬 사업은 지난 2006년 남북 편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본격화됐었는데 5.24 북한 제재 조치 이후 중단됐습니다.
네, 박병용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번 주 세계 곳곳을 누비며 뉴스 현장에 자주 등장한 인물인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중동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최고위 외교관으로 외교정책의 사령탑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의 주인공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케리 장관, 30년 가까이 의원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2월 제68대 미국 국무장관에 취임했습니다. 외교 문제에 남다른 식견과 전문 지식으로 의원 시절부터 외교통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4년 동안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미국의 외교정책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특히 중동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취임 이후 줄곧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해결에 열정과 노력을 쏟아왔습니다. 취임 5개월 만에 양측 간 평화협상 재개에 착수한 겁니다. 탁월한 협상 수율과 끈기로 대화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사이에 이른바 셔틀 외교를 펼친 겁니다. 셔틀 외교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국 사이를 제3국이 중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의 독립국가를 건설해 양측 간 해묵은 분쟁을 해소하고 평화를 영구에 정착시킨다는 게 협상의 목표였는데요. 6개국을 돌며 9개월간 진행된 협상은 지난 4월 결실 없이 끝났습니다. 협상이 합의를 내지 못한 채 시한을 넘긴 겁니다. 그래도 케리 장관은 협상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는데요. 협상이 잠시 중단됐을 뿐 완전히 끝이 난 것은 아니라며 적절한 시점에 재개할 뜻을 밝힌 겁니다. 케리 장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현실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평화협상이 무산되면서 중동에 다시 전쟁의 암운이 드리운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분쟁을 벌인 건데요.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팔레스타인 측 민간인 희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이 휴전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번에도 케리 장관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연일 로켓 공격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로 날아가 휴전 중재를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케리 장관, 곳곳에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산재했는데요. 1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리아 내전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산되면서 이라크마저 내전 위기를 맞고 있는 건데요.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 별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도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나던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무장 세력이 쏜 미사일에 여객기가 격추된 것으로 보고 러시아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사건과 무관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진상 규명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현 상황을 놓고 미국의 외교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케리 장관이 외교적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화제 인물, 이번 주 주인공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이동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양측 간 갈등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닌데요. 갈등 배경과 역사를 잠시 짚어주시죠.
네, 팔레스타인은 그 수로는 지중해, 동으로는 요르단을 마주하고 있는 아랍 국가인데요. 면적은 6,000제곱킬로미터, 한반도 면적하고 비교하면은 한 4분의 1이 조금 넘는 그런 이제 크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곳에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면서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그 분쟁이 발생을 한 건데요.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4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까지 네 차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남서쪽에 있는 가자 지구를 제외한 그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는데요.
네.
다만 그 서안, 그 웨스트 뱅크라고 그러죠. 그 웨스트 뱅크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수립돼 있습니다. 인구 구성을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이스라엘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종교도 당연히 이슬람교가 한 97% 정도,
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태교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은 주로 아랍어고 히브리어와 영어도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분쟁이 발생한 가자지구, 이 가자지구는 어떤 곳입니까?
네,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서남단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넓이는 한 6킬로나 한 7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네.
길이가 한 40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결국 이런 모양을 보면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 되는데요.
네.
면적은 평양의 한 3분의 1 정도. 인구는 170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2005년 가자 지구에서 철수했는데요.
네.
현재는 그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죠. 하마스가 2007년부터 가자 지구를 실질적으로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계속 갈등을 겪으면서 자주 무장 충돌을 벌여왔습니다.
네. 분쟁이 시작된 지 3주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팔레스타인 측의 그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25일 현재 상황인데요.
네.
팔레스타인 측에서만 8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유엔은 이번 사태로 10만 명의 그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했다고 밝혔고요.
예.
이 같은 숫자는 2008년 분쟁 당시와 비교할 때 두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난민들은 한 70곳 정도 되는 학교에 지금 임시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사망자들 대부분이 무장 요원이 아닌 그 민간인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어린아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사망자들 중에 90여 명 정도만 무장 요원들이고 나머지는 민간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전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군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이스라엘 군은 사살된 무장 요원들이 거의 200여 명 정도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팔레스타인의 그 민간인 피해와 관련해서는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가 의도적으로 민간인들의 희생을 부추기고 있다. 말하자면은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쓰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한 건데요.
네.
하마스 측은 이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인권단체들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에 폭격을 가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24일 가자지구에 있는 유엔 학교에 폭격을 가해서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유엔은 이 학교를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임시 대피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스라엘 군은 학교 인근에서 하마스와 교전을 벌인 사실은 확인했지만 학교를 직접 포격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성명을 냈는데요. 여성과 어린이들, 유엔 직원 등 다수가 살해됐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투입한 게 이번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7일이죠. 가자지구에 전격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했는데요.
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한 것은 그 2008년, 물론 가자지구를 말합니다.
네.
2008년 12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하마스의 주요 군사시설, 특히 그 땅굴 파괴와 로켓 공격 무력화가 그 지상전 투입의 주요 목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측의 입장입니다.
네, 하마스가 파놓은 땅굴을 파괴하기 위해 지상전이 필요하다는 게 이스라엘의 입장인데요. 이 하마스의 땅굴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또 이스라엘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정확하게 몇 곳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상당수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 측은 보고 있는데요. 지상전이 시작된 17일부터 23일까지 이스라엘 군이 발견한 땅굴만 23곳입니다.
네.
땅굴은 그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는데요. 깊이가 최대 27m, 길이는 2.5km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그 테러용 땅굴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무장 요원들을 침투시켜서 이스라엘 군이나 민간인들을 상대로 테러 행위들을 자행을 한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지난 2006년에 하마스 무장 요원들이 땅굴을 이용해서 그 이스라엘의 경비 초소를 급습한 그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을 납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땅굴 건설에 $1,000,000의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양측 간 휴전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 지난주 이집트가 휴전을 제의했는데 하마스의 거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휴전에 대한 양측 입장 어떻습니까? 뭐 우선 이스라엘의 입장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스라엘은 그 휴전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공격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땅굴 건설을 중지하고 기존 땅굴도 파괴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마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가자 지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풀라는 건데요. 그리고 수백 명에 달하는 그 팔레스타인 죄수들도 석방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휴전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인데요.
맞습니다. 캐리 장관이 새로운 휴전안을 제시했는데요. 언론들이 25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일주일간 임시 휴전을 하자 이건데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가자 지구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고 작전을 하되 공격을 중단하자 뭐 이런 제의를 한 겁니다.
네.
또 하마스 측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그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죄수들을 일부 풀어주는 그 조건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말하자면 임시 휴전을 통해서 민간인 피해를 우선 줄이고 장기적인 휴전을 모색하겠다는 건데요. 이스라엘 측이 새 휴전안을 일단 거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휴전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은 휴전 중재 노력과 더불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인도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자 지구 인도 지원에 4,7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부 중동 전문가들은 하마스가 이번 분쟁을 통해서 큰 도박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도박을 한다는 말 자체가 뭐 크게 잃거나 뭐 얻는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전투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전투 외 여론전에서는 하마스가 우세한 상황인데요.
네.
팔레스타인의 그 민간인 피해가 크게 늘면서 국제사회 여론이 이스라엘에게 그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사태 후에 하마스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일종의 그 전략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반면에 그 이번 사태 후에 하마스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선 그 분쟁 전에 가자지구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사실 하마스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대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그 국경 봉쇄 등으로 가자지구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한 예를 들면요. 돈이 없다 보니까 4만 명에 달하는 정부 관리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또 이스라엘과 잦은 무력 충돌로 군사비 부담이 늘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 사이에 전쟁만 하고 통치는 못한다, 이제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하는데요.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고립돼 있습니다. 이집트의 무르시 정권과 한때 상당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네.
무르시 정권이 실각을 하면서 이집트로부터 지원이 끊겼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한때 강력한 후원자였던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도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하마스는 이번 분쟁에서 전략적인 승리를 거둔다고 해도 가자 지구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지 않는 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3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경위부터 전해주시죠.
17일 그 승객과 승무원 298명을 태우고 네.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 중이던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됐습니다.
네.
탑승객 그 전원이 사망했고요. 사고 여객기는 MH17편인데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중에 러시아 국경에서 60km 정도 떨어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그 도네츠크 주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발생 거의 열흘이 돼가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먼저 시신 수습은 마무리가 됐나요?
사고 후 한동안 그 시신 수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사고 후 거의 일주일 만이죠. 23일에 처음으로 49의 시신이 네덜란드에 도착했는데요.
네.
네덜란드 당국이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서 신원 확인과 그 사망 원인 등 그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탑승객은 잠시 그 전해드린 대로 네. 298명인데요.
네.
수습된 시신은 269나 279 정도라고 합니다.
네.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들은 네덜란드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시신 수습 작업이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여객기 추락 지점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그 도네츠크 주인데요. 친러시아 무장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도네츠크 주는 지난 5월에 주민 투표를 실시해서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군들과 서방 국가들 간의 그 접촉이 상당히 원활하지 못한 이제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시신을 그 반군으로부터 넘겨받는 작업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된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 사고 현장의 감시는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라고 하는데요.
네.
유럽의 민주주의 정진과 인권보호, 전쟁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그 일종의 협력안보체제입니다.
네.
이 기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사건 그 현장의 감시만 하고 있는데요.
네.
사고 조사는 네덜란드 주도로 말레이시아와 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또 체계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장은 현장에서 초보적인 수준의 조사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문제는 친러시아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그 추락 현장 인근에서 교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관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번 사고에 많은 피해를 본 그 호주 정부는 조사관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 병력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네.
네덜란드도 국제사회 차원의 경비병력 구성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반군이 우크라이나 전투기 두 대를 격추시킨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조사를 더 어렵게 만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시신 49가 그 네덜란드에 도착한 23일 우크라이나 전투기 두 대가 작전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에 반군이 쏜 미사일에 격추됐습니다.
네.
반군도 자신들이 격추시켰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정확히 어떤 종류의 미사일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반군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벌였고요.
네.
양측 간의 교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회수가 됐습니까? 아무래도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네, 반군 측이 회수해서 지금 그 영국 당국이 분석 중에 있습니다.
네.
일부 파손되기는 했지만 메모리 칩은 파손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조종사와 교신 내용이나 운항 기록이 고의로 조작된 흔적은 없다. 이렇게 영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네. 블랙박스 분석이 끝나면 이번 사고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까?
블랙박스 분석은 사고 경위와 정황을 파악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따라서 누가 이번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누가 미사일을 쐈는지는 블랙박스 분석만으로는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문가들은 사고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현장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현장에서 누가 미사일을 발사했는지를 파악할 단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보전이 잘 돼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러지 못합니다.
네.
때문에 그 전문가들은 누가 미사일을 쐈는지를 밝혀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제 그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이 길어지고 현장 조사가 늦어질수록 진상 규명은 더 멀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 책임을 놓고 러시아와 서방 측이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반군이 미사일을 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사고 다음 날이죠. 18일에 그 미국의 입장을 비교적 그 상세하게 밝혔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 반군에 대한 무기 지원을 즉각 그 중단해라 이렇게 촉구했고요.
네.
또 반군이 휴전 협상에 임하도록 압력을 가해라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며칠 뒤에 22일입니다.
네.
러시아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러시아는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면서 반발했습니다. 반군을 설득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협조는 하겠다.
네.
다만 이번 사태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쐈다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런 입장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그 반군에 대한 공격을 적극 중단할 것을 그 촉구했고요.
네.
서방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정부 편을 들지 말라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당장은 반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네.
결국 이번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그 서방과 러시아 간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러시아가 사고 후에 반군 측에 고성능의 지대지 발사 시스템을 공급하려 한다. 이런 이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사태 후에도 반군 측에 계속 무기를 지원하려는 그런 이제 조짐을 보인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과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를 논의 중입니다.
네,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별 효과가 없었는데요. 이 추가 제재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여객기 격추 사태 전까지는 사실 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그 합병과 같은 실질적인 소득이 있었고요.
네.
친유럽으로 기울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일종의 그 견제를 냈습니다. 두 개 주가 독립선언을 한 건데요.
네.
우크라이나 분열을 초래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정부군과 반군은 무력 충돌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서방은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취했지만 제한적인 제재에 불과했습니다.
네.
따라서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객기 격추 사태 후에 국제사회에서 반러시아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건데요.
네.
미국도 러시아에 대한 그 제재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여객기 격추 사태 전에 이미 단행한 제재인데요.
네.
여객기 격추 사태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그 말을 했는데요. 외교적 이익을 그 위해서 경제적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서방의 제재가 확대되고 결국 이것이 러시아 경제에 그 영향을 미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지금 러시아 내에서는 제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객기 격추 사태 진상 규명 앞으로 어떻게 전망됩니까?
당장은 그 사고 수습인데요. 네. 우선은 그 사망자들 신원 확인입니다. 네. 신원 확인 작업은 시신의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 블랙박스 분석인데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조만간 사고 정황이 어느 정도는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 누가 미사일을 발사했는지를 밝혀내는 진상 규명인데요. 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조사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네,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 또 이번 사태 책임을 놓고 러시아와 서방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학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날씨가 허리 통증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흐린 날씨가 허리 통증을 일으킨다는 그런 이제 그 통념이 있는데요.
네.
호주의 연구팀이 이런 통념을 그 깨는 새로운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날씨가 허리 통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날씨와 허리 통증의 연관성을 조사했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 호주 연구팀이 993건의 허리 통증 사례들을 놓고 날씨와 연관성 여부를 조사를 했는데요.
네.
조사 결과 날씨로 인한 그 온도, 습도, 기압의 변화 또는 이제 비나 눈 이런 게 그 허리 통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네, 참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이 허리 통증이 날씨와 무관하다면 관절염은 어떤가요? 뭐 흔히 날씨가 흐릴 때 관절염 증상이 좀 심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연구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번 조사 결과는 허리 통증에 국한된 것으로 관절염 등 다른 질병과 날씨의 연관성 여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동혁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